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고난의 본을 본받아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각자에게 지워주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서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변호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증거함으로 기독교를 변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된 인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도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것을 증거할 때에 오늘 기독교가 변증된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러면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본보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우리의 신앙을 변증해 주시는 참된 본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가운데 제목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난주일에 읽었던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Following the suffering of Christ.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도, 그 말은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보면은 Because Christ also He died for the sins. 예수님께서도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칼빈 선생은 1551년에 이 베드로 전서를 주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John Calvin, he wrote in his commentary saying, We suffer according to the example of Christ, and it thus follows that we are blessed.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1608년에서 1674년까지 있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시인이요 정치가요 학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밀턴은 21살에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유명하게 되고 위대한 문학 작품 중에 하나인 신라곤 Paradise Lost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된 것은 그의 후기에 고난을 경험하면서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43살 때에 두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인 44살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에 소망이 없고 낙오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이었지만은 그가 그때로부터 10년간 1655년에서 65년 사이 약 10년 동안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신라곤이라고 하는 위대한 서사시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쓴 Paradise Lost라고 하는 글 가운데 한 대목에 보면은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최선의 것임을 깨달았도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며 그와 함께, 즉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복이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원문에 보면은 Henceforth I learn that to obey is best and love with fear the only God to walk as in his presence able to observe his providence and on him soul depend. 결국은 고난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인데 베드로 사도는 그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난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할 때에 주님의 고난을 본받을 첫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For Christ died for sins once for all the righteous for the unrighteous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을 대신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 또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기를 꺼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의한 자를 위해서 강도를 위해서 악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강도와 같이 살인자와 같이 멸망당할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여기에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주님이 죽으신 목적은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To bring you to God.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눈먼 소경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손목을 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면은 기쁨으로 여기고 이 일을 즐거움으로 삼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이 일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고통이 없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도 내가 아무런 수고가 없이 편안히만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찾아가서라도 그 고난을 찾아가서 고난을 오히려 걸머지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옛말에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하면은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수고와 고난과 모든 일들은 다 가치 있는 것이며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기며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무슨 고생하는 것이 있느냐, 내가 무슨 고난당하는 것이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만 받고 있다면 뭔가 한 가지씩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을 찾으셔서 그 일을 해야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등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복된 일이다. 우리 등에 혹은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기쁨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고난의 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때에 불의한 자들에게 회개를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저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해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이 세상의 주님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구유에서부터 태어나셔서 33세가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이 나셔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가난 속에서 사셨고 마지막 3년 때에 3년 동안도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집이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본받아서 뭔가 주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셔서 33년간 그렇게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나시기 전에 영으로 계실 때도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노아 때에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은 의로운 가족이었는데 노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약 120년간 만들었습니다. 그 120년간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 노아의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방을 하고 비평을 하고 무슨 홍수가 나겠다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고 이 광명한 날에 어디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내려 죽는다고 저런 일을 하는가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을 하고 멸시하고 무시를 할 때에 노아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였는데 결국은 노아의 여덟 가족만 구원함을 받은 것인데 베드로 사도의 해석은 그때의 노아가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도 영으로 노아에게 임하시사 노아로 하여금 불의한 자들에게 회개를 전하였으니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 영으로 계실 때도 그 노아를 통해서 주님은 수모와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그런 일을 한 분이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때에 불의한 자들에게 회개를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기 좀 까다롭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 저가 하는 말은 예수님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즉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무슨 해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영혼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3일 만에 주님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구절을 그런 관점에서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그 3일 동안 어디 가셨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3일 동안 어디 가셨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은 영혼들은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어서 심판을 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지옥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빌려서 해석을 하면 또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노아를 통해서 영으로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불의한 자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에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하여 회개하라 홍수가 온다라고 전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어디가 있느냐? 지금은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ASB라고 하는 영어 번역에서는 이 말을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할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he라고 말합니다. He was put to death in the body but made alive by the Spirit through whom, 즉 through the Spirit also he went and preached to the Spirit now in prison. 그 말은 지금은 지옥에 가 있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노아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그들이 노아를 거절했던 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바와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불의하여 그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망을 당했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때에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였는데 그들이 120년 동안 예수님이 노아를 통해서 모든 굴욕과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결국은 순종치 아니하므로 지금은 지옥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뿐만 아니라 영으로 계실 때에도 노아를 통해서 노아 당시에 불의한 자들에게 회개의 경고를 그렇게도 했는데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다 지옥에 가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 홍수가 온다고 전하고 전해도 듣지 아니하였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고 견디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전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노아 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에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전도를 할 때에 너무나 무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서 다시는 저런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제쳐놓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에 하는 말은 노아 때와 같이 주님께서도 수모를 당하면서도 120년 동안 전하였는데 우리도 주님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치를 당하면서도 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을 주님의 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희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노아가 나가서 전할 때 주님이 함께한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대적을 하고 조롱을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부끄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전하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다 주님을 대신하는 대사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therefore Christ ambassadors.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인 거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불의한 자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난을 받으시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목적은 바로 주전 64년경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말은 지금 말하는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은 북한에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어떻게 고난당한 것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후퇴할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할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물론 그렇겠죠. 베드로 사도는 그런 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분들에게 베드로 전서 1장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 전서 4장 16절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자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부활은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He was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그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사 그 보좌 우편에 꽃같이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상을 받아보지 못했고 남에게 많은 영광을 받아보지 못했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를 앉히실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비록 많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고 해도 크게 염려되지 아니할 것은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장차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세상에서 비록 큰 성공을 못 가졌다 해도 비록 세상에서 남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대접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광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현재 고난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위해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고난을 찾아가서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주를 위해서 고난을 찾아가서 그 고난을 발견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 고난당할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난당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주님이 당하신 멸시와 천대, 주님이 당하신 아픔을 우리도 함께 당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우리들도 남은 일생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